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 개인의 경험과 같은 비슷한 것을 겪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나는 그런 거는 안 해봤어요. 그러고선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도 경험했던 거라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끄덕이면서 우리가 다 같은 동종이라는 것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받고 야단을 맞은 다음에 위로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요. 제가 그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쓰던 시절의 사람인데 국민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동생하고 욕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데 들어가서 자! 이 한마디에 깨갱거리고 저희 동생하고 둘이 가서 저희가 이제 연년생이라 한 이불을 깔고 한 이불을 덮고 그러고 자는 사이거든요. 자는데 이게 너무 아파갖고요. 눈물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 그랬으니까 불 끄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끄고 자고 있는데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잠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여러분 미닫이 문이었잖아요. 미닫이 문을 이렇게 쭉 열고 그냥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 자고 있는 걸 알면 또 매맞을까 봐 그냥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아리 있는데 이불을 이렇게 들치시더니 종아리 이제 회초리로 맞았으니까 부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피날 정도로는 안 맞았어요. 예. 어뷰스는 아닙니다. 하여튼 부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모를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냄새를 자만히 보니까 안티프라민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쑥 덮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아니,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실 정도면 아예 때리질 말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내 잘못을 아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매를 맞았고 그 매 맞은 것을 나 몰라라고 아버지가 버려둔 게 아니라 와서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크게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 40부터 66장 이렇게 큰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사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39장에서 40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면서 그 앞에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40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39장까지는 계속해서 물론 그 안에는 소망도 담겨져 있고 언약도 담겨져 있고 남은 자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야단 맞을 거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단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물론 40장에서 66장까지도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아버지가 회초리 치시고 그리고 안티프라면을 발라주신 것처럼 40부터 66장까지는 위로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후대 사람이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물론 이사야가 40장과 46장의 그 시대에는 살지 않았어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66장까지의 저자를 이사야라고 믿어요. 그 근거를, 그러니까 다른 예를 하나를 든다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까지,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이 가서 봤어요? 안 봤잖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시대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냥 예, 그 1장 1절에서 이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우시아 왕, 그게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병들었을 때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네 왕이 지나는 그 시대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직 완벽하게 멸망하기 이전에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해서 도망갈 거다. 이거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꿈틀꿈틀 그러면서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까지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70년 있다가 다시 해방돼서 돌아올 거고 방대한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을 하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고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믿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땡겨서 믿어버려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장의 1절, 2절은 마치 서론과 같은데요. 1절에서 누구에게 이 예언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나의 백성에게 이 말 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데 이게요 왜 중요한가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멋있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저를 양육을 했는데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들었다. 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두 번밖에 안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두 번밖에 안 맞았어요. 아,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거역하니까 매맞았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내 자식이야. 근데 거역했어. 그러면서 39장까지 무슨 얘기예요? 맴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부터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버렸어요? 아니죠. 그래도 내 자식이라 위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심플해요. 위로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굉장히 풍성한 위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런데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가끔씩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그게 강조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면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러면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앞에 반복을 해요. 그것도 한 번 해도 강조인데 두 번을 하는 것은 진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 내 자식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일단 야단을 쳤어요. 이놈! 그래서 퍽 하고 때렸어요. 아,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싸매주고 발라주고. 근데 그 발라줄 때 아버지가 발라줄 때요. 이놈 무자식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안티프라민을 여러분 거기 상처난데 안티프라민 바르면 아프다 아프다. 엄청 아프다. 근데 이렇게 바를 때 어이구구구구구 이러고 발라주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발라주는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제 그 종아리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이놈 무자식 이러고 발라주면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발라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 손도 작은 편은 아닌데요. 지금도 아버지랑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제 손이 저희 아버지 손에 파묻혀요. 굉장히 크세요. 그 손을 가지고요. 안티프라미를 딱 발라가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치신 다음에 위로할 때는 더블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잘못 읽을게요. 1절을 잘못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야단쳤거든? 내가 위로해 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1절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사야에게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백성 좀 위로해. 내 백성 좀 위로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위로해도 되는데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사야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노건사님 우리 한 번만 빌려다 쓰겠습니다. 노건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노이자 권사한테 가서 위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할 때 권사님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그러고서 뺑 하고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진짜 위로는 뭔가 하면 권사님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힘드신 일 있죠? 그 힘든 일 괜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졌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위로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위로한대요. 하이 빠이 하고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란 무엇이냐?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해서 패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유다 땅이 다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리커버 됐나요? 회복됐나요? 아니잖아요. 회복해 가는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쑥대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모습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너희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야단쳤잖아.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번밖에 안 계시네요. 누구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너희들 얼마나 잘못했어? 잘못한 거 맞지? 그래야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셔. 그러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미쳐졌는가 하면 앞으로 미칠 거냐면 사실은 3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의 자손 중에 몇몇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잡혀가서 그렇게 될 거다. 얼마나 비참해요. 잡혀가는 것도 비참한데 가서 내시 생활을 한대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들, 사건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합니다. 예, 때로는 어깨 도닥거려 주고,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때로는 약이 필요하면 약도 주고, 때로는 자동차가 필요하면 라이드도 해주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면 근거가 뭐냐면 내 생각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네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해서 내 백성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말 뜻인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딱 네 번밖에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힘들면 얘기해. 아, 그 한마디면요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야 힘들면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다가 한번 아버지가 힘들지 힘들면 얘기해. 그 한마디면요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제가 폭동당했을 때 LA 폭동당했을 때 다 날아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가난했어요. 지금도 돈이 없지만 그때도 개척교회하고 계시는 분이라 돈이 없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힘들면 얘기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너 내 아들이잖아. 근데 도움은 못 주셨어요. 아버지도 힘이 없어갖고. 근데 그 말, 내가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You belong to me. I am your God. 그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에 닿도록 하는 위로예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이제 선지자에게 너 가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닿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심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틴의 그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냐 그러면 심장이라고 한 거예요.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이슬비가 위에서부터 졸졸졸졸 이렇게 아주 내려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위로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컨피던스를 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가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왔다가 별의별 고생 다 하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들이 이제 여차 해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동생이 적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깨갱거리고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시나무 떨쳐서 덜덜덜덜덜덜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녀석이 분명히 우리한테 보복을 할 거야 해서 또 사시나무 떨쳐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게 형들이에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라는 말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 당신들 안 죽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까지 내가 다 챙겨줄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할 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진정한 마음으로 설득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성경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을 집어넣어 주는 것. 그게 심장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 툭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AI가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게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는 위로여야 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에게 외치라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면서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 꽥 지르고 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그 마음이 설득되도록 그냥 끈질기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 이사야로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유다가 멸망을 하고 기원전 586년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아니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한데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잡혀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1년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70년 있고 온갖 역경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정적으로 뭐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시작도 안 됐는데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뚜껑이 닫혀져 있는 모습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베트남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학생은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갇혔던 감옥은 땅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파는 굴이에요. 거기에 자기 혼자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 누울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위에는 뚜껑은 아예 시커멓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기를 두 달 반인가 있었던 거죠. 벌레가 살을 파먹고 들어오고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황에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눈앞이 새까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희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그것을 열정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2절 말씀에 되어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근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호전적인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으로 들어가서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은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잖아요.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서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내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이놈 부자식이 가서 무슨 짓 하고 온 거야? 그러면서 두들겨 패면서 옷 입힌 거 아니죠? 그냥 벗겨주신 거예요. 새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신 거예요. 만족함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열정을 가지고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로는 그러므로 풍부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조금 반대의 의미로 써놓고 있어요. 2절 끝에 가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나 받는 거예요. 자, 1장부터 39장 이제 정리해요. 1장부터 39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아람 나라처럼 에돔 나라처럼 이 시리아처럼 수리아처럼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예고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 깨건 그러면서 음매 기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맞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잘 살아야죠. 제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욕을 해가지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욕을 안 해야죠. 그게 효자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맞았다 안 맞았다? 제가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두 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도 욕하다가 맞았거든요. 걸려가지고. 그때는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5단이시잖아요. 손바닥을 내밀고 거기를 수도로 치셔갖고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욕을 안 한다? 아유, 더 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짓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벌을 두 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데 40장 이후 40장부터 66장 전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 맞습니다. 그런데 죄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짓고 또 짓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에이 넌 맨날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맴매하세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또 때리세요. 또 때리세요. 또 때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